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인데요. 다음 장인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8장은 그 사울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정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 전체적으로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 그리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둘 사이를 중재하는 사무엘, 이세 화자 간의 묘한 긴장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8장 7절과 8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본문이죠. 8장 7절하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못마땅해 하시고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는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것이니 심사숙고해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왕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이 그렇지 않다. 왕은 너희를 착취할 거야. 그리고 그때 왕이 너희를 착취할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부르짖을 텐데 그래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겉으로 보면 책망 쪽이지만 그 책망 이면에는 백성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하는 반응 19절입니다.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은 거절하죠. 그리고 여전히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설득하실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뒤 반응입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버리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든 왕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백성들의 요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 차례 나서서 뜯어 말리지 않고 사무엘에게 두 번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8장 9절에 보면 그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한번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자 22절에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이 만약에 영화라면 관객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강하게 앞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 백성들을 뜯어 말리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할 수, 아니, 관객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강하게 말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 학기 이제 저희 교회 구역 공과가 호세아였는데 호세아 10과에 보면 이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와 씨름하신다. 왜 그런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부와 반대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 즉 거부와 반대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실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선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늘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였던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생각을 위해서 한 학자의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일부에 보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길 수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지금처럼 세상이 악해졌는가?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건가? 일치하지 않는 건가? 만약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된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적 권세를 가진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이제 딜레마죠. 이에 대해서 이제 루이스가 또 이렇게 전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피조물이 잘될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가 있으면서도 잘못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로선 상상할 수 없다. 선해질 자유가 있으면 또한 악해질 자유도 있다. 그리고 악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자유의지이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하거든요. 자유의지가 악을 가능케 해도 사랑과 선과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이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략 맥락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며 동시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보다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무조건 떠맡긴 것 같고 인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이제 조직 신학자가 그가 쓴 교과서에서 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이 쓴 조직 신학 책은 보통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조직 신학 교과서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렵지만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유효적 작정.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허용적 작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유효적으로 작정하셨지만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 약간 형용 모순 같죠. 허용하고 작정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죄를 짓도록 조성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으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는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큰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는 히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뒷감당을 하신다는 건데요. 다시 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책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우주의 전쟁 상태를 자유의지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어지러워진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을 치러야 될 대가로 생각하신다라는 건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5살인데요. 첫 돌이 막 지나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대로 이렇게 안 먹고 자기가 직접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그렇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직접 또 먹으려고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숟가락을 뺐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못 봅니다. 왜 못 보죠? 난리가 나잖아요. 어지러지고 그리고 그 어지러진 것을 부모가 다 치워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접 떠먹이죠. 그런데 제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딸이 직접 먹게 했습니다. 직접 어지르는 것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어지러진 상태를 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뒷감당을 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방관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지 않지만 크게 보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방관 같지만 방관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고 그 자유의지를 주고 스스로 하게 하면서 그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감수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 한다고 하니까 마치 방관 같지만 뒷감당을 하고 그리고 지켜본다는 면에서는 방관이 아닌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벌코프라는 신학자도 허용적이지만 작정이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다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을 요구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그 경고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왕을 요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러한 완악한 선택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죠.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운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어려움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운명이 바뀐다라고 의미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단기간을 두고 보지 않고 굉장히 긴 기간을 두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실수를 보시면서 개입하십니다. 결코 방관자로서 하나님께서 서 있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결과를 알고, 그래서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보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왜 불순종하는가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을 놔두시는가, 거기에만 우리는 집중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을 놔두시는가?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보다 그리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시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잘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장 지적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 당장 지적한다고 해서 그 잘못을 깨닫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 잘못을 깨닫게 될까요? 김구원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주석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요구가 관철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직접 체험할 때이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안다는 거죠.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는 토를 달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않고 이제 토를 달다가 자기가 직접 깨닫고 경험하고 자기가 그래서 한 말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죄인인지라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긴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그러면 실수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잘못 선택해도 되겠네? 괜찮겠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응은 죄된 반응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6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러면 인간이 잘못된 반응을 하죠. 어떤 반응이죠? 그게 6장 1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죠. 죄 져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는 반응을 인간이 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신 건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굉장히 어려운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하시고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바른 반응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그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더 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인데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고 그 결과를 직접 보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으라, 뼈저리게 알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강조점이 스스로이죠. 스스로 돌아오라.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방임으로 가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그 이후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게 간섭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벌크퍼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허용적 작정이지만 강조점은 허용보다는 작정에 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주도하신다, 보고 계신다, 방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매 순간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남용하라고 그리고 오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고 오용하고 남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 주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뜻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자로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죄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